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합니다.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성전 기물을 엎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해들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특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이 되지만 뭔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대화 당사자 간에 무슨 커뮤니케이션 부조화가 보입니다. 좀 이상한 설명이라서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시지? 이런 대화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야? 뭘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다른 리더와 좀 다른데요. 그 사람은 지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산헤드린 멤버 같습니다. 정신적인 리더십까지 갖춘 사람 같아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앞장에서 성전을 뒤엎었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갈릴리 이 청년이 누구냐고. 요한복음의 기록이 흥미가 있는 것은 세계화 헬레니즘 국제도시인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배움을 청하러 온다는 그림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 이를테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흙냄새 속에서 군중 속의 민중들과 더불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지위가 높죠. 로마 제국 안에서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는 사람들 혹은 그 교인들의 상황과 멀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입니다. 어둡죠. 요한복음 서론에 의하면 로고스 테마가 여기서도 살짝 비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안다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 의미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자세도 참 훌륭하지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아니면 아무나 이런 표적, 성전을 뒤엎는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접근했죠. 고위 관리로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니고데모는 성전을 관리하는 주요한 멤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전을 운영하는 이사진쯤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충격은 받았겠죠. 그러나 한편 감동도 받았을 거예요. 다른 고위 기득권층과는 달리 니고데모 자신도 예수님처럼 한번 뒤집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고위층의 부패한 속내를 알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고 자기 수하를 데리고 예수님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숙소 정보를 알고 예수님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겠죠. 어두운 데서 찾아온 고위관리 니고데모. 이 사람 알려지면 곤란합니다. 입장 높은 관원이 고개를 숙이고 혼자 만나러 온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 진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랍비, 선생님, 당신이 성전에서 하신 일을 보면 범인이 할 짓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맞죠? 네, 니고데모의 이런 반응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수님한테 칭찬하는 겁니까? 아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걸까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대답은 어떻습니까? 당신 분이 참 스마트한 것 같으네요. 무슨 의미를 파악했나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까요?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주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종종 이런 식으로 주제를 변경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우리말 번역은 거듭나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영어로 born again이죠. born anew. 오늘 영어 제목에 제가 anew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번역 모두 다 허용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거듭난다. 이 말은 이곳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한국의 교회는 이 거듭남의 신학 혹은 중생의 신학에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인데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전도하죠. 이것은 초대 기독교의 그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법 중에 아주 희귀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답을 하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그 헬라어를 다시 태어났다라고 번역했죠. 니고데모 본인도 엄마 자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라는 그런 코믹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뜻이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진지하게 예수님한테 묻죠. 사람이 나이 늙었지만은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늙었다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질 수 없죠. 되돌릴 재간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랴?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인생 헛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능하죠. 여기서 주의할 볼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왔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러한 질문을 했겠냐? 안 했겠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면 안 되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저자의 요한복음을 쓴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질문시킨 것이죠. 요한복음 저자가 강한 작가 정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남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3절에서는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니고데모여, 나는 언유법을 사용해 영적으로 한 말이라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자네가 알아들어야 할 걸세. 라고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만약 제대로 니고데모와 소통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답변해야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소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바실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답변을 해설을 하는 방식인데요. 물은 죄사함의 상징이죠. 성령의 물입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세례라는 것이죠. 물을 생명으로 보고 사막의 갈증에서 물을 마시듯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진리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어둠의 세계에서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빛과 생명, 로고스 신학의 키워드들이죠. 7, 8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한 단어로 이중의 의미 놀이를 합니다. 워드플레이인데요. 그 앞절에 보면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와 위로부터 태어난다. 훌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6절에 영과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헬라어 한 단어 푸뉴마가 있는데 역시 영과 바람으로 각각 번역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전 단어장을 펼치면 단어 풀이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단어는 내면적으로 하나입니다. 한 뜻입니다. 한국말에도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이를테면 바람풍 있죠. 이거는 신바람이에요. 신난다는 것이죠. 바람이 나서 가만히 있지 못해 어디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름다운 말이죠. 바람 피우다는 그런 나쁜 말이 아니고, 바람 피우듯이 불도 피웁니다. 불의 세계는 지펴야 하지 않습니까? 신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진리의 바람을 지피는 우리, 요한복음이 원하는 사상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습해서 곰팡이 피고 썩습니다. 바람은 생명이죠. 이것은 움직이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기후, 기상학적 관념이 없었을 때에는 뭐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우리 현대인은 너무 이렇게 알아서 참 불행한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우주의 생명, 성령이 분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 코에 바람이 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죽은 우주가 되는 것이죠. 바람이라는 것은 소리는 들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상징으로서 바람을 타는 새가 있습니다.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생물이 아니라 그 옛날 비행기가 없던 때에는 그 새가 얼마나 부러운 존재입니까? 새로 상징되는 그 바람, 그 바람풍을 우리 한어권 조상들은 새봉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람풍이나 새봉이 같은 말이에요. 중국 한자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사용하는 학문이 성운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은 풍이요, 봉인 것입니다. 새의 날개가 신적인 혹은 영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탄다, 바람의 흐름, 풍류 사상,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영적인 민족이고 신바람을 일으키는 민족이라서 성가대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교회에 성가대가 없답니다. 신바람 나는 찬송이 있는 한국교회, 이걸 풍류의 신학이라고 감신대 유동식 신학자가 강조했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바람을 지피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어 곰팡이 필 시간이 없게 하자. 항상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요한복음 사상을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했답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미심쩍은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지 않나? 이걸 모른단 말인가? 네, 여기서 니고데모는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니고데모에 대한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마음을 굳혔을 것 같아요. 이 청년 예수로부터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받아내기는 틀렸군,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주목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열었지만 정작 상대방의 질문에는 직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시작했던 대화의 마지막이 좀 불쾌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풀어주는 대신 모욕을 준 느낌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거의 이런 식의 대화법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소셜 스킬이 떨어진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보시다시피 요한복음의 특징은 액션이 적고 말이 많아요. 대화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대화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상대방이 또 말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수다쟁이처럼 되어가지고 한 달락 전체를 채워버리는 말씀을 하세요. 공간복음에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한 단락 전체의 글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서 말을 먼저 던지고 혹은 대화로 가득 채웁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패턴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인물들, 실제 공간복음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보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은데 공간복음의 인물들은 그저 세금징수관, 죄인, 바리새인, 무슨 무슨 여인, 무슨 무슨 하인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두 마디 말은 하죠. 드물게 몇 마디 말이 좀 많은 케이스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 딸이 치유되기를 바랬는데 유대인이 아니죠. 아이들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고 그녀를 개라고 부르는 것 옳지 않다. 그랬더니 주인의 식탁 밑에서 개들이 빵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대요. 공간복음에서 제자가 아닌 사람과 나눈 대화 중 가장 긴 케이스인데 잠깐 요한복음은 아주 다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독자는 이 여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죠. 다섯 명의 남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고 어디에 살고 물길로 나오는 사람이고 정보가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혹은 오늘 니고데모 인물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복음서의 등장 인물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왜 답을 안 주세요? 이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좀 독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초기 기독교의 다른 형태들이 서로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단순한 하나의 무브먼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종교가 막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강의하면서 눈여겨본 것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만 이 사람들이 읽지 않았어요. 요한 1서, 2서, 3서도 같이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 문체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다른 기독교 지파 혹은 가지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 그게 참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이 눈에 들어오네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참 마음을 써서 물으러 왔는데 너는 우리의 증언을 안 받는다 그래요. 조심해서 한번 보십시다. 갑자기 내가 아니고 우리로 바뀌었어요. 주어가 내가 아닌 우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의 나에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는 교회 교인들의 우리의 입장에서 뭔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의 차원을 넘는 결론이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는 교인들의 그 입장을 여기에 살짝 얹어 놓았지 않냐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아닌 공동체의 입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모르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만 우리가 말하자. 본 것만 증언하자고 했는데 증언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증언하면 위증이죠. 고난받는 정치인이 모함을 받아서 보지 않고도 위증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들이 우리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분노한다.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분노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의 세계에 사는구나. 그게 너희 본질이구나 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빛과 생명 대신 예수 로고스를 받아들이는 것, 요한복음을 읽어보는 교회예요.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또 한 그룹은 어둠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빛의 교회와 어둠의 가짜 모임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쪼개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니고데모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시대는 가고 성전보다 더 귀중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교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세력과 나눔과 분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